자, 조직신학 34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엔 사탄의 그 활동 가운데 하나님의 것들을 모방하는 그런 활동을 이제 살펴봤고,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의 활동들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성경 기록을 공격하는 그런 일을 마귀가 가장 크게 한다고 이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16절 가서 보시면 상당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3장 15절 16절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기라.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자기가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의 모든 서신에서도 이것들과 안에 그 안에서 말하였을 때 그 안에 깨닫기 어려운 곳이 더러 있으므로 배우지 못하여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들도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느니라.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뭔가 좀 해서 뭘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파멸로 이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안식교니 그 다음에 뭐 몰몬교니 몰몬교는 조금 다르지만 여호와의 증인이니 이거 가서 이렇게 보면 다 무언가를 엄청 추구하던 사람들이에요. 특히 안식교 이런 거 하던 사람들은 그 시대적 상황이 이거 종말이 가까이 왔구나 해갖고는 이 윌리엄 밀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성경 말씀을 다니엘서 살펴보고 뭐기나 해갖고 그래갖고 이 다니엘서 나와 있는 그 1260일 뭐 이런 것 이걸 해서 뭐 숫자를 맞추고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 안식교를 만들고 이렇게 되면서 파멸에 이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뭔가 해보려고 그랬는데 마귀의 그 꼬임에 이제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자기 자신을 파멸에 이렇게 이끄는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잖아요. 뭐 신천지 이런 거 뭐 계시록 푸는 거 보면 진짜 마태복음 하고 이런 거 계시록 푸는 거 보면 안심하기 짝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무슨 저 귀신론 해갖고 뭐 할아버지 귀신, 처녀 귀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이렇게 잘못하다가 자기도 파멸에 이르고 거기에 빠져드는 사람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일인데 이런 일들의 그 뒤에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그래서 성경 기록을 어떻게 공격을 하냐. 첫째, 성경 기록에 무언가를 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해서 나온 게 몰몬교,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더하는 거에 가장 큰 명수가 천주교예요. 천주교 삼위일체는 믿습니다. 거기다 또 뭘 더해요? 어머니 마리아를 하나 더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요. 거기다 또 뭘 더해요? 행위도 있어야 된다 그래요. 가서 물어보세요. 믿음으로 구원받냐고 사제에게 물어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요. 그런 다음 좀 지나면 믿음 플러스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꼭 삼위일체 믿느냐 그러면 우리만치 이렇게 정통 삼위일체 믿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러고 거기다가 마리아를 쑥 더한단 말이에요. 하여튼 더하는 데 명수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성경기록에서 빼내는 거예요. 이 빼내는 일은 자유주의라고 하는 데서 이제 하는 거예요. 자유주의자들. 어떤 거예요? 처녀 탄생 빼내고 예수님의 부활 빼내고 그렇죠. 지옥 제거하고 존 스탓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IVP 뭐 이런 데서 IVF인가 이런 데서 아주 추앙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훌륭한 복음 전도자 죽었는데 뭐 복음주의계의 교황이다 이렇게 불려요. 아무리 훌륭하면 뭐합니까? 책을 많이 쓰고 지옥을 부인하는데 존 스탓 유명한 사람이에요. 존 스탓. 우리말로는 존 스토트 이렇게 해서 가서 한번 네이버 쳐보세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명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옥이 어딨냐 그러는데. 그 다음에 성경의 무오성을 부인해요.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느 것만 옳으냐. 구원받는 그 얘기만 옳은 거고 뭐 역사적인 거, 과학적인 거 이런 모든 거에는 다 에러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성경의 무오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완전하게 주셔서 그 완전하게 주신 그 말씀을 지금 이 시간까지도 보존한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리버럴한 사람들은 완전하게 처음에 주셨다는 그 영감도 부인하고 영감은 인정해요. 또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하나님 지금까지 완전하게 보존해 주실 수 있다. 노. 그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예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이 마귀의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을 잘못 이해해서는 아 침례받으면 그러면 거듭난다 이렇게 나온 게 그리스도 교회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교회라고 들어보셨죠? 예, 이게 미국에서는 캠벨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침례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이 사람도 구원 받으려면 무조건 물침례를 줘야 돼요. 물침례 안 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영장에만 데리고 가면 구원 받는 거예요. 이 캠벨파 이게 그리스도 교회 우리나라에도 그리스도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악기 쓰는 그리스도 교회도 있고 악기 안 쓰는 교회도 있고 이게 캠벨파인데 이게 침례 중생 주장하는데요. 물침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나오는 게 천주교의 믿음 플러스 행위. 예, 성경을 야고보서를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마틴 루터도 야고보서만 없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 이거 왜 그래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증거거든요. 야고보서는 신학성도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뭐를 위해서? 중생한 이후에 성화가 되기 위해서. 야고보서는 구원을 가르쳐준 책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준 책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를 받지만 그 다음에 선한 행위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 선한 행위가 나와야 되는 걸 가르쳐주는 책이 야고보서인데 이걸 잘못 이해하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 플러스 행위. 예. 또 그래서 로마서 가르칠 때는 믿음만으로 된다고 하다가 마태복음 할 때는 믿음 플러스 행위라 그러고 야고보서 할 때는 또 믿음 플러스 행위가 나와야 된다 그러고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에 성령 회방죄를 또 언급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쌀라쌀라 되고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거 성경이 없는 겁니다. 그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당신 성령 회방죄로 죽으려고 그래. 이렇게, 예? 그러죠? 예, 잘못된 거예요. 성령 회방죄 그런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만 소위 얘기하는 성령, 신성 모독죄가 성립이 돼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병을 고쳤더니 마귀들의 통치자를 힘입어서 병을 고쳤다고 얘기하는 게 소위 얘기하는 성령 회방죄예요. 예수님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과 같은 죄,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는 지울 수 없습니다. 어떤 죄라도 하나님이 다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 17절 이런 것도 잘못 이해하거나 또 요한 3서 2장 우리나라도 있죠. 요한 3서 2절 가서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형통하는 것 같이 내가 형통하기로 건강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이거 하나만 가지고 그저 삼박자 구원, 삼박자 축복 이것만 주장하는 사람들 이거 성경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주 파멸로 이끄는 거예요. 예, 그럼 무당 종교예요. 이거 이것만 주장하면 무당 종교하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게 부와 건강, 예수 믿으면 부유하게 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병도 들지 않고 예수 믿으면 하여튼 모든 게 다 잘 된다는 거죠. 번영, 복음 이거 다 가짜입니다. 왜 그래요?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죠. 또 요한일서 3장 9절에 있는 이런 말씀을 또 잘못 해석하면 이 땅에서 완전 무결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는 이와 같은 완전 성화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가서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울 수 없느니라. 어이구 죄를 안 지우는 이런 사람도 있구나. 예, 이건 뭐예요? 이건 속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겉에 있는 사람 다 죄 짓습니다. 이게 가서 한번 요한일서 1장에 또 가서 보니까 8절에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이거 똑같은 말씀에 똑같은 저자가 준 거예요. 그럼 이거 살펴봐야죠. 그렇죠? 왜 이게 같은 저자가 죄가 없다고는 우리를 거짓말하는 장애로 만든다 이 얘기를 하고 여기 가서 우리는 죄를 안 짓는다고 얘기하면 이게 서로 다른 걸 얘기하는 거구나. 이 속사람 거듭난 그 사람 안에 있는 이 속에 있는 그 사람은 죄를 지울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씨가 들어간 그 사람 얘기하는 거하고 지금 이 육신을 입고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이 죄가 어떻게 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분을 못하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회개하라는 거예요. 부산에 가든 무슨 뭐 방문순가 뭐 하는 사람도 그냥 종일 회개해야 되네. 회개도 뭐까지 해야 되네. 자기 조상 것까지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조상 것까지. 근데 자기 조상 것까지 다 하는데 성경 구절 들이대는 게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을 들이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예. 여기 가서 보니까 너희가 알거냐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은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오. 아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를 개역성경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유전한 너희의 헛된 행실. 유전이 됐다 그러니까 야 병이 유전된 것처럼 죄가 유전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그 유전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의 유물 전통이라는데 그 유전이지 병 유전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개역성경이 너희의 조상들에게서 유전한 유전됐구나. 그러니까 조상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고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나도 이런 엉터리들 이걸 어제 이런 걸 보면서 야 이게 정말 이게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건 정말 한국에서 일어난 코미디지. 어떻게 죄가 유전이 돼요? 죄가 하나 유전되는 죄가 있어요. 그건 아담의 죄 하나 외에는 우리 아버지나 그 위에 할아버지 죄가 유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그 유전을 그 유전자 이렇게 할 때 그런 유전으로 이해라고 해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니 그런 무식한 목사가 있으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너무 엄청나지 않아요? 거기에 또 몇만이고 또 거기 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냥 회개만 하라는 거예요. 그냥 회개. 좋은 거예요 회개. 나쁜 거 아닌데 어떻게 내가 알지도 못한 조상 걸 어떻게 내가 회개를 해요. 알지도 못하는 그 조상의 죄를. 이런 엉터리들이 이 한국 땅에 쌓여 있습니다. 이게 목사라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게 뭐냐. 방언이 중생의 표적이라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방언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았다. 이런 또 엉터리가 한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오순절 순복음교회 하는데 가면 그저 다 방언해야 구원 받았다 그러고 이런 일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 34절을 또 잘못 이해해서 독신 생활이 결혼보다 더 낫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장 크신 뜻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에 나와 있듯이. 그렇죠?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건 각각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어떠한 선물이에요. 그걸 잘못 이해하고, 그렇죠. 나도 사도 바울처럼 평생 독신으로 그 사는 게 결혼보다 훨씬 낫다고 그 주장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천만 명 중에 그저 한 열 명이고 이런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거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끝으로 이런 것을 주장한다 그래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걸 잘못 해석하고 특히 지도자가 이걸 잘못 해석하면 그 밑에 성도가 엄청난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목사 하나 때문에. 생각해봐. 알지 못한 조상죄를 언제 다 회개하고 앉아서 지금. 그렇습니까? 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이런 거 하나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사람 만 명이고가 그냥 죽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신천지 한 10만 명이 죽는 거예요. 안성문 밑에 가서 죽은 안성문 밑에서 지금 20만 명이 지금 죽는 거예요. 아주 고생 죽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 되는 방언하려고 학습방언 받으러 다녀야 되고 계룡산 다녀야 되고 지금 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예. 구원 못 받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 못 받을 확률이 크고 일단은 받았다 해도 특히 그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의 그 캠벨파 그리스도의 사람들 이거 물침내 줘갖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가서 다 아니라 그러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물침내 받으면 구원 받는다 그래서 수영장에 쑥 들어갔다 나왔는데 하나님 나중에 가서 보니까 아니라고 그러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몰몬 안식교 그렇죠? 여호와의 증인 다 그런 거잖아요. 나중에 뚜껑 열면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누가 다 감당하겠어요, 그걸.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특히 지도자가 조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깨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근데 그 뒤에 가서 보면 그게 누가 이 일을 한다고요? 마귀가 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마귀가 성경을 공격하는 그런 일에 선봉장으로 서 있다. 자, 이렇게 성경을 잘못 해석할 뿐만 아니라 성경의 어떤 부분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만을. 어떤 사람은 1년 내내 구원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1년 내내 회개만 얘기해요. 또 어떤 교회는 1년 내내 킹제임 성경만 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어느 교회는 1년 내내 하나님의 주권. 어느 교회는 1년 내내 사람의 자유의지. 그 1년 내내 365일 이것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한쪽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에게 알려줬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피해에 대해서 내가 자유롭다. 내가 안 알려준 게 있으면 나중에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심판성 앞에 서서 너희가 아, 이 사람이 목회자로 와서 말이죠. 우리 교회 와서 이걸 안 가르쳐줘서 내가 이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니들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 가르쳐줬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아시겠죠? 네, 그런 뜻입니다.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문맥 밖에서 성경을 취하는 거예요. 마귀도 성경을 이용했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4장 6절 예,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 이용했던 그와 같은 구절이에요. 이거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가서 보면 문맥 밖에서 그 말씀을 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에요? 거짓 교리를 주입해서 이단을 양산해내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이블 빌리버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러한 그 성경 공격 이거에 대해서만큼은 눈을 확실히 뜨고 네, 그래서 이거를 퇴치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 없으니까 퇴치를 시켜야지 어떤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니라 그러고 고개를 살레살레 흔드는데 뭐 무슨 방법이 있어요? 더 이상 만나봐야 무슨 방법이 있어요? 안 되는데 이건 정말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런 은혜가 있어서 이 눈이 뜨이기 전에는 눈을 다 꽉 막아놨는데 마귀가 앞만 보여줘도 아니라는데 어떻게 해요? 저 이스라엘이 앞만 보여줘도 아니래요 저건. 예, 저기 1948년에 돌아와서 저건 아니래요. 저 이스라엘 아니라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성경을 펴놓고 보여줘도 아니라는데 예, 목사님이 틀렸고 우리 목사가 맞는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 눈이 이 눈꺼풀이 그냥 벗겨져야 비늘이 벗겨져야 이걸 아는 건데 이게 제 힘으로 이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남편이 가서 더 친절하게 잘하고 이 부인을 이 사랑으로 대하고 하면서 이 마음을 열고 이거 되기 전까지는 안 돼요. 그 일이 안 되는 겁니다. 너무 답답하더라고 진짜. 너무 답답해요. 애들 같으면 저 받고 싶더라고요. 이걸 모르고 있냐. 이게 성경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 정말. 네, 진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마귀가 또 하는 일이 구원자 예수님을 직접 공격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때 헤롯을 통해서 아이들 잡아 죽이게 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공격했고 광야에서 예수님 시험하면서 공격받도록 그렇게 이제 했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마귀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가지 못하도록 그와 같은 일들을 했고 그 외에도 유월절 그다음에 다락방 그다음에 이제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너무 몸이 지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서 그래서 십자가 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마귀가 그 정도까지 예수님을 지치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도 공격한다. 그러면 뭐 저같이 이건 뭐 허수아비 지나자 이런 사람은 마귀가 마음 먹으면 예, 얼마나 무너뜨리기가 쉽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의 부인과 함께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매일매일 점검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도들을 이제 공격을 합니다. 또 어떻게 성도들을 공격하냐? 알곡에다 가라지를 싹 뿌려놓는 거예요. 알곡에다 가라지를 뿌려놔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알곡과 가라지는 처음엔 다 똑같아요. 보기에 언제 가서 이게 드러나냐 하면 맨 마지막 수확할 때 가서야 이게 알곡이나 가라지가 딱 구분이 되지 자라는 동안에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을 만나서 우리 교회 요새 부흥이 많이 됩니다. 사람들이 뭐 한 10명씩도 찾아온다 그러니까 이분이 아 거기 신천지 이런 거 오는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 정도도 구분이 안 되겠어요 제가. 예, 하여튼 어쨌든 그분이 자기 교회에도 신천지가 와갖고 아주 혼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이 성도들을 어떻게 공격하느냐 이 알곡 사이에다 가라지를 살살 보내갖고 예, 그래서 이 예, 알곡들을 망쳐놓는 그런 일을 이제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일을 예, 방해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생기죠. 하나님의 종들의 기도를 막는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이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잠깐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에 가서 보시면은 다니엘서 10장 12절에서 13절 거기 가서 보니까 이게 유명한 다니엘의 21일 기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요새 21일 기도 많이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지금 하고 있죠. 여러 교회들이.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2절 가서 보니까 그때 나 다니엘이 꼬박 3일에 동안 애곡하며 이렇게 이제 3일에 동안 그걸 채울 때까지 좋은 빵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즙을 입에 대지 않으며 몸에 기름을 바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21일이 지나니까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누가 나타났느냐 하면 어떤 천사가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때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여 깨닫고자 하며 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징계하기로 한 첫날부터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셨나니 내가 내 말들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나 이게 개혁성경은 모르드에서 바사국군이 이게 뭡니까 바사국군이 그렇죠. 바사국 군이 막았다는 거예요. 바사가 페르시아예요. 예. 바사국 군이. 예. 페르시아의 통치자가 나를 막았다. 그렇죠. 근데 누가 나타나서 나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미가엘이 나타나서 그 페르시아의 통치자를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21일 만에 내게 지금 왔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영계에도 전쟁이 있고, 이 나라를 주관하는 어떠한 영적인 통치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페르시아의 통치자, 이건 페르시아의 통치자, 아, 페르시아의 통치자 이거 나오는 건 왕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페르시아 왕. 알겠죠? 예,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영적인 그런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뭐라 그럴까? 그걸 지배하는 그런 어떤 지배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지배영이 이 가브리엘, 이 천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다니엘에게 오려고 하니까 저 위에서 전쟁을 벌인 거예요. 가지 못하도록. 그때 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미가엘이 나타나서 이걸 물리쳐갖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같은 그런 경우에는 기도가 응답이 안 돼서 21일 동안 그 안 된 이유가 지금 마귀가 이와 같은 몹쓸 짓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이걸 잘못 이해하고 21일 무슨 새벽 기도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소용없는 겁니다. 이거 다니엘에게만 해당이 된 거지. 예, 뭐 이거 한다고 21일 하고 예수님도 40일 금식했다고 40일 하고 그거 우리 보고 따라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 하는 목사가 지금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고소하는데 아주 고소하는데 명수예요. 예, 그래서 욥을 고소하는 내용이 욥기 1장에 나와 있죠. 예, 욥을 고소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다 봐주니까 저 욥이 저렇게 말 잘 듣고 그리고 예, 하나님 섬기는 거지. 하나님이 봐주지 않으면 욥도 별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고소하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해봐라 허락할 때 욥이 알지도 못한 사이에 엄청난 재앙이 그에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스가랴서 3장에 가서 보시면 스가랴서 3장 1절 가서 보시면 포로 생활 마치고 이 유다 백성이 이제 돌아왔어요. 스룹바벨과 그 당시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환상으로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는데 어떻게 되어있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주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그분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이게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세워져서 지금 성전을 건축해야 돼. 아,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탄이 하나님 옆에 서서는 저 대제사장 저 여호수아 저거 나쁜 자라고 지금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2절에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오 사탄아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 원하노라. 오 곧 예루살렘을 택하신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 원하노라. 이것은 불 속에서 잡아친 그슬린 나무 조각이 아니냐 하시더라. 그렇죠? 근데 가서 보니까 3절에 이제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천사 앞에 서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지금 그 천사 앞에 지금 서 있다고 그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지금 하늘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환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때 이 하나님께서 4절에 거기 그 더러운 옷 벗겨라. 그렇죠? 그에게서 그 더러운 옷을 벗겨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의복을 바꿔 내게 입혀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성도들을 고소할 때 하나님이 마귀를 책망하시고는 이 더러운 옷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불법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없애시고는 깨끗한 옷으로 만들어주신 그런 대목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마귀가 못된 일을 저와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지금 하늘에서라도 저와 여러분을 대적하고 고소하고 비난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귀가 또 어떤 일을 하느냐, 사람에게 성도들에게 올무를 놓습니다. 올무를 놓는데 특히 뭘 통해서 올무를 놓느냐, 그 사람의 가장 강점을 통해서 올무를 놓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모세는 민수기에 가서 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 그랬어요. 가장 온유한 자.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고 하고 그럴 때 화를 내면서 이 온유함을 잃어버렸거든요. 화를 내면서 그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돼요? 아론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모세가 온 땅에서 그렇게 온유했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 온유하니까 이게 이렇게 뭐냐, 남자가 이게 여자처럼 이게 흐물렁대는 이렇다는 게 아닙니다. 온유라고 하는 건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사용하지 않고 누르고 부드럽게 하는 게 그게 온유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사람은 일단 온유할 수가 없어요. 온유라고 하는 말이 사용이 되려면 일단 강하고 뭔가 진취적이고 남자 같은 어떤 기상을 갖고 있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 때문에 그걸 누르고 부드럽게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게 그게 온유예요. 그게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한번 잘못해 마귀에게 넘어가고 한번 잘못해갖고 화를 내면서 그런 일을 하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을 겪었다는 거죠. 엘리야가 엄청난 능력의 사람으로 바알의 대언자 450명하고 대결했거든요. 그 다음날 이세벨이 와서 너를 죽인다 그러니까 혼비백산해갖고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그의 강점에도 불구하고 그 강점을 딱 타서 마귀가 타고 들어오면 그러면 그 사람의 약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굉장히 순수한 사람이에요. 시편 23편 주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런 시편을 지을 정도로 순수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주 친절한 사람이에요. 사울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사울을 죽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간음죄를 지고, 그렇죠? 이런 사람이 살인죄를 졌으니 이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가 그걸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의 강점을 파고 들어와서 바로 거기에다 올무를 놓으면 그 사람을 쓰러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강점이 무엇인가, 그게 내 약점이 될 수 있다. 네, 그거를 잘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을 시험하는 그런 일을 한다고 에베소서 6장 11절이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창세기 22장 1절 나와 있는데 시험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 템트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용도로 쓰여요. 하나님의 경우에는 좋은 의도로 시험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시험하시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고 창세기 22장은 이 이삭이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이와 같은 그런 그 의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그런 내용으로 나와 있고, 근데 마귀는 악한 의도로 시험을 합니다. 항상. 근데 마귀의 시험에는 한계가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가서 보니까 아주 귀중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시험은 사람들이 다 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만 유별나게 당하는 거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럼 사람이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네. 이렇게 이제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귀는 성도들을 괴롭혀요. 성도들을.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욥을 괴롭혔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을 괴롭혀요.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병을 갖고 있는데 그 병이 마귀의 사자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마귀의 사자 맞습니까? 예. 이 정도로 이 마귀가 믿는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뭐 다 복받고 건강하고 아픈데 하나도 없고 이런 거는 거짓 복음이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영향을 이제 미치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다윗이 백성의 수를 셌던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백성의 수를 세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나쁜 겁니다. 왜 나쁜 거냐 하면 구약 시대는 신정 정치 시대예요. 신정 정치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고 왕은 하나님의 것을 대리 통치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뭐가 잘 되니까 내 백성이 얼마나 되고 내 군사가 얼마가 되는지 한번 해서 내 힘을 한번 과시해 봐야 되겠다. 이로써 숫자를 셌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미워하셨는데 그 일에 누가 개입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개입했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몇만 명이다. 이 수, 이거에 연연하면 그러면 그 안에 마귀가 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예. 사람이 만든 적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온전히 감당하면 되지. 맞습니까? 예. 그렇죠? 아, 내가 지금 500명이다, 1000명이다, 10,000명이다. 우리 교회 건물이 1,000억이다, 2,000억이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닌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이제 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또 베드로를 시험에 넣죠. 그렇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러고 또 예수님 십자가 처형 당하기 전에 그 예수님 세 번이나 부인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이런 일들을 마귀가 개입을 해서 이제 하게 돼 있고 사도행전 5장에 가서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것 같은 그 성도가 나와요. 좋은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로 좋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라도 지금 성전에 오실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모여서 함께 거기 거하려고 하니까 먹을 게 있어야 되고 마실 게 있어야 되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아서 해서 다 갖다 자기 재산을 갖다 바칠 때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좋은 마음으로 그렇죠? 가져다 바치려고 했는데 누가 사탄이 거기 또 낀 거예요. 껴서 아유 이거 다 갖다 바치면 안 되지 않겠냐. 그렇죠? 이런 문제가 이제 생겨서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된 겁니다. 또 마귀가 죄인들에 대해서도 악한 일들을 행하여 어떻게 하느냐. 고린도후서 4장 4절 가서 보니까 여러분 이 두꺼운 커튼 보이시죠? 이 커튼 이게 있으니까 어떻게 빛이 못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블라인드, 이게 블라인드, 영어로 블라인드거든요. 사람들의 눈을 저 블라인드로 이렇게 막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해놨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들을 행하느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훔쳐간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오면은 마귀가 그걸 채워서 훔쳐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그런 일들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을 속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속인다고 하는 말이 신약 성경에 한 50차례 이제 나옵니다. 특별히 말세에는 속이는 자들이 많이 나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 속이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속이는 일을 하는 그 사람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마태복음 24장 24절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짓 그리스도, 거짓 대언자, 그렇죠? 거짓으로 말씀을 전하는 그와 같은 목사, 이런 사람들이 죄의 사람들이고 죄의 사람은 단 하나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와서 사람을 엄청나게 속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0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속이는 메시지가 있어요. 속이는 메시지 중에 제일 큰 메시지가 뭐냐,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4절에서 5절 거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자들이 오면 하는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4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그런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렇죠? 또 23절에 누가 너에게 이르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래도 믿지 마라. 얼마나 그리스도가 많아요? 이만희가 그리스도예요? 안성화하고 그 안성화 어머니가 그리스도예요? 문선명이 그리스도하다 다 죽었어요? 그렇죠? 박태선이 그리스도하다 다 죽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오신 그 여자분에게 다 얘기했어요. 박대순 아시죠? 문선명 아시죠? 안상홍 아시죠? 그 다음이 이만입니다.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그 예수님이 한국 사람만 14만 4천을 만드십니까? 이 미국 사람이나 이런 사람은 14만 4천이 안 되냐 그랬더니 그게 이게 한류 문화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류가 온 세상에 퍼지고 있대요. 그게 이 한국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이 한류가 지금 뉴에이지 마귀 문화를 지금 퍼뜨리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뭐 하는 건지 알질 못하고 14만 4천인데 한국 사람만 된다고 얘기를 하니 그렇게 눈이 가려니 얼마나 답답해요. 이게 얼마나 답답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공동묘지 갈 사람이 이만입니다. 에?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다 뭐라 그래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라 그러면 되잖아. 이 사람들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러고 쫓아오라고 그런다 그러지 않습니까? 참 예수님의 말씀이 기가 막혀요. 이런 거 이제 가만히 보면 아이고 내가 그래서 그분에게 그렇게 설명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다 죽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라 그런 사람들. 어떻게 이 과천이 이게 신천지가 됩니까? 그렇죠? 예. 아이고 참 너무 안타까워서 예. 불쌍하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이걸 도와줘야 될까? 속이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예,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게 지도자에게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도자에게. 미국의 릭 워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목적이 이끄는 사람 뭐 등등 이거 하는 사람. 이거 아주 가짜거든요. 예. 이게 누구 제자냐면 이게 로버트 슐러 제자거든요. 로버트 슐러는 또 누구 제자냐? 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예, 누구죠? 유명한 예, 긍정적인 거 하는 그런 사람 있었는데 그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로버트 슐러의 또 하나 제자가 조엘 오스틴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다 예, 이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만든 예, 시스템을 괴롭혀요. 하나님 만든 시스템, 하나님이 지금까지 만든 시스템이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만든 게 결혼입니다. 결혼, 기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1절에서 24절. 근데 이 결혼 문제, 이 집에 이게 침투를 해갖고, 예. 그래갖고선 이렇게 사람을 어렵게 만들거든요. 특히 지금 결혼하기도 어렵잖아요. 얼마나 어려워요, 지금 결혼하기가. 그렇죠? 예, 결혼하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결혼하고 나니까 또 누가 마귀가 들어와갖고 그래서 가정을 파괴시킨단 말이죠. 예, 아까 그 얘기했던 그 사람은 빈센트 필, 놀만 빈센트 필이에요. 놀만 빈센트 필. 예, 이게 아주 가짜거든요, 다. 자, 그 다음에 나온 그러한 그 하나님의 기관이 뭐냐, 정부입니다, 정부. 예, 그래서 정부는 창세기 4장 예, 16에서 22절 가인이 에녹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쪽으로 도망가면서부터 이 인간 정부를 이제 구성을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형 제도를 시키도록 사형 제도를 도입하도록 인간 정부에 이제 허락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 만든 정부의 그런 모든 권력은 하나님이 정하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것과 같은 그 권력들에 대항하는 것과 같은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일들 특히 지금 북한 문제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가만히 보시면서 저 뒤에 마귀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가정 문제가 자꾸 이게 결혼 문제가 깨지려고 그러면 저 뒤에 마귀가 있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뭐 정신적인 문제 뭐 태어나면서 엄마 아빠의 무슨 가정적인 이것만 자꾸 얘기해갖고는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물론 중요해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양가의 그 자라온 배경이나 이런 게 이것 때문에 안 맞을 수도 있는 거 사실인데 그 뒤에 마귀도 있을 수 있다. 그 가능성도 두고 결혼 문제도 카운셀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좀 북한의 문제도 저거 마귀가 저 뒤에 있다고 안 보면 그거 제대로 보는 거 아닙니다. 마귀가 저 뒤에 있는 거예요. 저 김정은이 뒤에. 예. 이스라엘 문제가 또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또 하나 기관을 만드셨습니다. 마귀가 창세기 12장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스라엘을 만드셔서 메시아를 내고 성경을 보존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오시는데 마귀가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 한 게 파라오고 그 다음에 산헤드립이라고 하는 아시리아 왕이 있었고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빌론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에스더서 가서 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그냥 이스라엘의 신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이러던 일이 나중에 이제 계시록에 가서 대환란기에 7년 환란기 끝부분 이 후반부 3년문에 가게 되면 용이 이 메시아를 출생하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죽이려고 홍수를 일으켜갖고 그냥 완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계획을 이제 퍼붓거든요. 중세 암흑 시대에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게 드러나서 하여튼 패스트가 생겨 사람이 죽었다. 이건 유대인이 한 거예요.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고 또 제2차 세계대전 때는 나치 독일의 이 히틀러를 통해서 그난 600 유대인들 씨를 말리려고 그 뒤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마귀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만드신 기관이 교회예요. 그렇죠?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 미래에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로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됐는데 그 이후부터 이 교회를 망쳐놓으려고 마귀가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하죠. 처음에 핍박으로 이 교회를 망치려고 하다가 교역이나 막 퍼지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타협을 통해서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그 다음에 기독교가 짬뽕이 되면서 소위 얘기하는 기독교 공인이라고 하는 콘스탄틴의 기독교 공인을 통해서 세상의 것들이 교회 안으로 파고들면서 그러면서 세상과 타협한 음력교회가 탄생하게 돼서 그게 로마 카톨릭 천주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난 천년 이상을 온 세상을 무지와 암흑 속에 집어넣으면서 사람들 못 살게 굴었거든요. 이 카톨릭 교회가. 그런 일들이 일어난 이후에 종교개혁이 이루어졌고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이후에 사람들이 눈을 뜨고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또 성경을 변개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온전히 보존하신 그와 같은 말씀이 틀렸다고 얘기하고 진화론을 도입해서 창조기사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렇죠? 성경을 파괴시키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그 다음에 인본주의, 자유주의 이와 같은 그 신학으로 완전히 그냥 교단을 망가뜨리는 그와 같은 일을 마귀가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탄이 있는 위치가 있습니다. 사탄이 어디 있었는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탄의 위치는 성경에 총 6군데로 나와요. 아주 옛날에 이 우주와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사탄이 거했던 데가 있어요. 셋째 하늘입니다. 셋째 하늘.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그 다음에 이사야서 14장 가서 보면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었어요. 덮는 그룹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그가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하늘에 쳐서 어디에 있어요. 그의 위치가. 지금 땅 속에 있는 거 아닙니다. 마귀가 땅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마귀의 거처가 하늘에 쳐서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욥기도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들과 함께 같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사탄이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지금 마귀가 하나님의 허락하시면 거기까지 들어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미래의 위치, 미래 대환란기에는 대환란기에는 이 땅에까지 내어 쫓김을 당해요. 계시록 12장 9절에서 10절 가서 보면 마귀가 이 땅에까지 쫓겨 내려오면서 어떤 일이 생겨요? 3분의 1을 데리고 내려와요. 이 별들과 함께. 그럼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하고 결혼한 거 아시죠? 악한 천사들이. 그런 일이 다시 환란기 때 또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 오는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 가장 큰 특징이 악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하고 결합하는 그런 일이거든요.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마귀가 그렇죠? 하늘에서 내쫓겨서 땅에까지 쫓겨 내려오는데 누구와 함께 오냐면 3분의 1 그 악한 천사들과 같이 땅에 놀아오니까 이 땅에 엄청나게 사악한 그와 같은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천년 왕국 때는 하나님이 이 마귀를 가둬놔요. 어디다 가둬놔요? 무적행 바닥 없는 구덩이에다 하나님이 가둬놓습니다. 천년 왕국 이후에는 하나님이 잠시 풀어놓으니까 마귀가 다시 땅에 올라와서 활동하다가 그리고서는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흰 왕좌에서 심판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영원히 마귀의 처소는 불호수로 영원히 고정이 된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사탄은 한계가 있는 그런 창조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탄이 여기 미국에 있으면 한국에 있을 수 없어요. 사탄이 하나님처럼 무소부지하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 그렇다 그래서 사탄이 한국에 있는 동안에 미국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만 있는 게 아니라 그의 이 3분의 1이 악한 영들이 어디나 다 있는 거기 때문에 그의 사주를 받아서 그의 일을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탄은 전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을 사탄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 끄다고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세요. 마귀가 그거 막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성도를 지옥에 넣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주신 그 구원 마귀가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봉인해 놓으셨거든요. 못 뺏어갑니다. 마귀가. 그 다음에 전지하지 않아요. 마귀는 많은 지혜를 갖고 있었고 지난 6천년 동안 이 땅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걸 알기 때문에 많은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모르는 게 많아요. 그 모르는 것 중에 무엇을 특히 모르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 그렇죠? 이런 건 마귀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저희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죄로 인해서 그의 지혜가 무뎌졌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탄에 대한 성도들의 승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가서 보시면 이긴다, 오버컴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그리스 말로는 신약 성경에 28번이 나와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죠? 요한일서 4장 4절에도 성도들 이겼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도 마지막 성도가 이긴다 얘기해, 이긴다. 그렇죠? 이거 이긴다 얘기하니까 자꾸 무언가 또 행위를 더하는 걸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이 우리의 이길 수 있는 그와 같은 유일한 무기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면 다 이기는 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도는 사탄을 이겨요. 그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합니다. 여기에서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내 장점을 알고 내 약점을 알고 마귀의 장점을 알고 마귀의 약점을 알면 그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잘 헤아려야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성도의 약점은 뭐냐? 성도의 약점은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고 나서 아 이제부터 내가 50대 50 하나님이 한 50하고 내가 50해서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아니에요. 이번엔 내가 그러면 40만 하고 하나님이 60. 근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100하고 제가 0을 해야 이게 이길 수 있는데 자꾸 뭔가 내 걸다 뭘 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사람이 있다. 그게 약점이라는 거예요. 고기를 마귀가 파고들면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고 내가 거기에 따라가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도는 강점이 있어요. 그 강점은 뭐냐. 내가 모든 것을 강하게 내게 모든 것을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렇죠? 그리스도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분의 뜻에 맞는 걸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마귀도 약점이 있어요. 첫째, 마귀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그래야 사람을 공격할 수 있어요. 성도를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는 그 사람을 정결하게 하실 그런 목적으로 허락을 하세요. 욥의 경우도 그렇고 베드로의 경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마귀의 약점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대적하면 도망갑니다. 대적하면 어떻게 대적하느냐? 하나님께 순종하고 죄악을 고백하고 그리고 기회를 주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자꾸 죄를 갖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자꾸 고소한다니까요. 가서 저 목사가 저렇게 죄를 졌는데 하나님 그냥 두실 겁니까? 그리고 자꾸 그냥 그 앞에 가서 고소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공격을 알아차려야 된다. 정신을 차리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진주만 사건 아시죠? 1941년 12월 7일 일요일에 갑자기 그냥 하늘에서 가미가제 전술로 그냥 일본 비행기들이 그냥 들어와서 이 배를 내려치는데 뭐 그날 다 놀러가고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당해내요? 그렇죠? 그날 3,200명이 사망했다는 거예요. 그 지금 하와이 이렇게 가시면 거기 진주만 폭격대 그 배들 그대로 다 지금 전시해놨어요. 잊지 말자 이래갖고 그렇거든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꿈에나 생각해봤겠어요? 진주만에 비행기가 들어와서 그냥 그대로 자살하면서 이 배에다 그대로 가라앉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게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확실한 보호장치를 입어야 된다. 그 내용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갑, 복음의 신발,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그래서 유일하게 나머지는 다 방어장치예요.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건 검뿐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머지가 있어도 이 검이 없으면 마귀를 퇴치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좋고 다 모든 거 있는데 성경 말씀을 잘 모른다. 마귀를 퇴치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퇴치가 가능한 겁니다. 이게 있어야. 그래야 마귀가 물러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면에서 여기 나와 있는 그와 같은 전신갑주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증인으로 말할 것을 말하고 경주하는 자처럼 열심히 달려가면서 싸움을 싸우는 군사처럼 살아야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마귀의 약점 중에 또 하나는 뭐냐? 마귀는 예수님의 피만 보면 도망갑니다. 예수님의 피만 보면 도망가요. 그래서 병자들 방문하거나 사망하거나 아니면 사망을 앞둔 데 이런 데 가서 어떻게 예수님의 피의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피를 아주 무서워해요. 예수님 피 이것만 나오면 마귀가 꼼짝을 못합니다. 예수님의 피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피에만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를 우리가 귀중하게 여기고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귀의 강점이 있어요. 마귀는 사람을 실망시키기도 하고 낙담시키기도 하고 절망시키기도 하고 아주 명수입니다. 의심하기도 하고 불신하기도 하고 사람의 이 주의를 산만하기도 하고 두 마음 품게도 하고 정직하지 못한 일을 하기도 하고 속임수에 넘어가게 하기도 하고 특별히 듣는 것에 둔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 교회 와서 다 무슨 얘기하는지 목사님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또 있어요. 이거 얼마나 답답해요. 또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한 사람은 듣는 게 둔하고 다른 사람은 금방 알아들어요. 듣는 걸 둔하 그러면 마귀의 영향력에 내가 노출이 돼 있나 한번 보셔야 됩니다. 사람을 죽게 만들어요. 죽는데 살아있으나 죽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이 있으나 내가 죽은 자로다. 누가 만들어요?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일들을 연기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들고 사람을 비방하고 불순종하고 불화를 뿌리는 그와 같은 일들이 마귀의 강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마귀가 침략을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약점과 마귀의 강점 또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장점을 잘 알고 되면 그러면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